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근거요 우리의 삶의 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은 다 없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종초하여 참된 소망의 삶으로 고단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매우 다양하긴 하지만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어렵더라도 오늘 먹을 음식조차 없는 불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만 있으면 힘겨운 오늘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려워도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도 보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좀 힘들지만 장차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소망만이 현재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며 우리를 자극하여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헤쳐나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 소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산 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평가하기보다 오늘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미래에 있게 될 일도 막연한 미래로 그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큰 위로와 확신과 아울러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지은 책이죠. 우리처럼 절망과 낙심의 바닥을 헤매다가 참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교훈과 위로는 우리에게 참으로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크게 낙심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되는 획기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은 엄청 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다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소망을 무덤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그분에 대한 소망을 두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시게 되자 죽은 그리스도에게 소망과 미련을 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판단을 내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은 오히려 현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 현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상황 판단이 참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고기 잡는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녹슬지 않은 솜씨를 발휘해서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지요.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낚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 망각하고 본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소득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손들 중에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가 주는 만족이든지 아니면 교제가 주는 기쁨이든지 어떤 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가 그러다 정작 기독교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가 질문을 해보고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본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가 뛰쳐나간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빨리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굶주림과 수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실패한 현장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마음에 죽어있던 소망이 살아나게 되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이 획기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소망의 기쁨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부터 절대로 세상에 밀리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처럼 그도 절망을 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기대와 소망을 무덤에 함께 다 묻어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죽어있던 이 소망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대감과 소망을 차단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소망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자가 되었고, 이런 자로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서신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서신을 가지고 이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앞서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들은 모두 다 이생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라져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계시죠? 시간이 좀 지나보세요. 이 자리에서도 사라지지만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제 존재는 사라지고 맙니다. 오래된 건물에 들어가 보시죠.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곳곳에 균열이 생겼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다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세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썩고 더럽고 쇠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늙어보시면요. 몸에도 냄새가 납니다. 얼굴에 죽은 점이 생기고 반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각해지면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나름대로 어떤 저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과 몸을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상당히 고상한 삶을 살고 도덕윤리적으로 매우 탁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서 적어도 저런 사람은 좋은 나라, 좋은 데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인간은 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종종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조선시대 때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을 왜 하지요? 다소 불공평하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뭘 모르는 거죠? 인간은 이미 날 때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지을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은 인간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태어나자마자 어두운 데로 왔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일들이나 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불만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죽은 소망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은 언제 주어지게 되는가? 소망은 본성적으로 갖게 되거나 낙천적인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떤 정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거듭날 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들이 받게 되는 위대한 열매요 은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열매는 중생 곧 거듭남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중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의 효력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첫 번째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이때 인간 본성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그 영혼 안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생명이 주어지고 그때부터 생명은 계속 확장됩니다. 신자가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숨쉬게 되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으로 갖게 되는 이 생명을 가지게 될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생겨난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소망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참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돼요. 이러면서 중생은 신자의 정서를 뒤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빛이 하나도 없는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자가 거듭날 때 신자의 영혼 안에 심어진 이 새 생명의 씨가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행동의 변화까지 불러일으킵니다. 회개와 믿음과 거룩한 순종이 바로 그것이고 이와 아울러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봐도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거듭난 신자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일반적으로 막연한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씩 장차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조금만 견디자라고 스스로 다독입니다. 이런 자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도 절망 속에서 소망의 끈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갖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오늘은 좀 힘들어도 내일은 좋아지지 않겠는가? 올해는 좀 힘들어도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코로나도 끝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소망과 기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소망,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만 신자들은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밖에 없었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돌아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면, 그리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하면, 신자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는 말인가?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족장들 아닙니까? 노아는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하 도시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지하 도시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때로는 평생 동안 살기도, 어떤 사람들은 지하 도시에서 자라서 지하 도시에서 죽는, 그래서 지하에도 무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종 터키나 또 이탈리아를 가시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의지와 우리보다 어떤 인내심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인가요? 그들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소망은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었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삽니다. 불치병에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신자랄지라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산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고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함이 없나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라고 하는 이 몸과 영혼 자체가 쇠하잖아요. 늙고 병들어서 우리의 존재성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따라서 세상의 소망은 마치 공기가 빠진 고무풍선과 같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걸었던 기대와 소망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만드실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아야 될 어떤 무엇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잔뜩 살게 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든지 미래에게든지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뭐 전혀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악세사리에 불과하다. 그저 좀 치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소망은 다름 아닌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 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적적 사건인데 바위가 터져나간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가 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덤에 있었던 성도들이 살아 걸어나온 이 사건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잠든 옛 성도들이 붙들었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참 소망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신자들이 가진 소망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부활의 소망이지 이생에 속한 소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소망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그 과정을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늙고 병들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다소 위로는 받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구 기독교인과 동양 기독교인의 차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가나베라고 하는 웨스민스터 신학자이면서도 우리 한국 총신에 와서 가르쳤던 그 교수님도 웨스민스터 신학교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죽을 날이 가까우게 되자 쪽지를 써보내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나는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될 터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잠시 후에 보자. 이런 엽서를 써보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우들 친척 중에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몇 분 계신데요. 또 미국 분들과 결혼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죽음을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삶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끊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두 팔, 두 다리 다 잘린 그 상태에서 할 수 없이 그리스도에 소망을 두는 물론 그런 소망을 가진 신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 그러기까지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잔뜩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가 하나하나 다 접을 수밖에 없는 상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악세사리고 그것은 주어져도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이 구차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좋은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권세 잡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내 아들 이런 사람이다. 내 노라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인간 실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스타들 보세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떤 소식이 전해옵니까? 별세했다. 향년 몇 세로 별세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가 가진 궁극적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이 소망을 가리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을 했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산을 안전하게 상속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 유업을 가리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반어법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썩고 멸망합니다. 썩는다는 것은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고 더럽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더러움, 곧 부정은 죄를 상징해요. 이처럼 세상은 썩고 더럽고 유한하게 쇠합니다. 어떤 것도 시간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은 없어요. 특정한 과정, 일정한 과정 안에서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달하면 다 허물어듭니다. 뭐 500년 되었다는 나무 천년 만년 살지는 못하지요. 고목나무에 꽃이 폈다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았지만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고 70년이 되는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되었고 비록 그 포로 생활을 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산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가나안 땅은 어디까지나 하늘 기업의 모형이요 그림자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본향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 두지 말아야 되고 어떤 재미도 느껴서는 안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벚꽃이 잘 폈죠? 그 벚꽃을 우리는 즐길 수 없나요? 벚꽃놀이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즐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수 없고 이 세상도 다 더럽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싱싱한 과일은 없고 시간이 지나도 싱싱한 생선은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보존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은 불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리뉴얼해서 새롭게 해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적어도 그러기 전까지 이 세상은 점점 쇠하고 점점 더럽혀집니다. 지구를 보세요. 페트병이 떠다니고 북극에서 사료를 제치해서 시료를 제치해서 연구를 하면 거기도 플라스틱 조각이 있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과 물리적 간격을 두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도처럼 산에 들어가실 이유가 없어요. 기도원에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은 외적 문제가 아니고 내적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하셔야 되고 직업도 가지셔야 되고 세상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우리는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향이 세 속에 속한 것으로 단련되도록 해서는 안 돼요. 시간만 나면 핸드폰 켜고, 시간만 나면 영화 보고, 시간만 나면 놀러 다니고, 이게 자신이 세 속에 연단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아이들을 어릴 때 잘 잡아서 키워야 됩니까? 칭얼거리니까, 남들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핸드폰 사주고 던져줘 보세요. 시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정신은 황폐해지고 마음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온갖 음란한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영혼이 파괴되니 어떻게 건강한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겠나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거듭나게 되면 정서도 바뀌게 된다 그랬죠.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은 채 세상의 문명에 이기가 주어지니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타락한 인간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튜브 보세요. 하나님은 중생할 때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물에 대한 시각과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미련과 즐거움을 두지 않습니다. 뭐 간혹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겠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즐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그거 위해서 삽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이런 죽은 소망이 아닌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특징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나그네, 순례자, 여행자. 물론 목적 없이 유리방랑하는 그런 여행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분명한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짐이 가볍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나그네가 10톤 트럭 끌고 다니는 나그네 보였습니까? 캠핑 가면서 수십 톤 트럭 끌고 다니는 사람 보였습니까? 간단한 도구만 싣고 갑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그리고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재미있어하고 흥미있어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변화는 중생할 때 시작이 됩니다. 중생하면 회심하게 되어 있어요. 본성이 바뀝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중생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항상 관리 감독하고 선생님이 쪼아붙이고 윗사람이 뭐라 그래야 하는 척하는 이런 식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과외시키고 돈을 쓰셔도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혹시 일반적인 수준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는 제가 요즘에 말씀드린대요. 책 읽는 일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염주 돌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한수 또 놓고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100일 작정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호흡이 되고 그 영적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고 말씀이 말하는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책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책보다 성경이죠. 좋은 신앙의 책들, 신앙서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할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완전한 구원의 날이 도래할 때까지 소망을 끝까지 견지하며 살 수 있다는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영생의 첫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성령님은 얼마 있지 않으면 한 달 후면 입주하게 될 새 아파트 계약서와 같아요. 하지만 천국에 입주할 때까지는, 즉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비바람과 가뭄을 견뎌야 되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를 갖고 있는 신자 역시도 고난의 세월을 참고 견뎌야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마지막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험악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신자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들으면 말로는 참 당연하다.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신자가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겪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 요구는 너무 벅찬 요구입니다. 아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는데 왜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타박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은 너무 큰데 비해서 인내해야 되는 우리는 그 환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긴 하지만 소망이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실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누리고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만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빈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내어놓을 것이 없어요. 남들보다 뭐 더 큰 집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명예와 권세를 보여주든지 해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죠?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받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받은 구원은 마지막 때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입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신자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사실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세 번째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굶주린 자에게 하늘의 떡으로 채우실 때 일으키셨던 바로 그 능력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보아심이라는 것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목자가 양무리를 지키는 것처럼 간수가 죄수를 옥에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와 감독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감독 아래 있게 된 신자가 갖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죠. 요한일서 5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신자라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은 끝까지 견지하고 믿음은 끝까지 그 열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과정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 아닌가요? 무슨 눈에 뭐 번쩍번쩍한 것이 뭐 보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끝까지 남아있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언약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른 것으로 기뻐하시기보다 다음 주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겠지만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뭐, 전혀 기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잠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적 겸손으로 무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자유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세계를 다 빼버리시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 2장 20절 말씀을 잘 암송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나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증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게 시간 날 때마다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은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본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말을 들으면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낙심도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과정은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선택과 결단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본성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한 폐와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주신 것이요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비된 구원을 얻어가는 일에 믿음이 발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수도 원장이 마르틴 루터한테 마르틴 형제 절망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자는 절망에 빠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보세요. 깊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절망에만 빠져 있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9편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요 주님을 불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망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이 빠질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속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도 의심과 무의식적 절망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마음이 매우 바쁜 이런 분들 없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일로 항상 바쁘실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력이 언제까지 체력이 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너머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을 딛고 힘차게 솟아오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써보냈다고요? 본도, 갑바두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도에 흩어진 나그네, 유리 방황했던 아멜과 토굴에 살았던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을 마치자마자 찬송하리로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장난치나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나요?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인데 지금 찬송하리로다 무슨 이따의 말을 하는가 생각하지 않겠나요? 그런데 본문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삶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내년이면 코로나가 끝이 나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서 탄생된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미 간직하신 유업을 상속받게 될 존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까지 삶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지만 성령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존재요. 믿음으로 특별한 지키심을 받아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사실은 다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종종 좀 까먹고 살지요. 상가집에 가서나 부활절 찬송 부를 때 아 맞지 그렇지 그때나 자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현실의 관점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막연합니다. 뭐 그러지 않겠나 뭐 그러겠지 그러시면 안 되고 종말론적 관점으로 오늘 항상 직시하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뭘 선택하고 무엇을 물리쳐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에 농락당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 내가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으로 잘 살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간직해 놓으신 그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견지하고 품어야 될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서 탄생된 존재로서 중생한 존재로서 그리하여 정서가 뒤바뀐 존재로서 세상의 암울함과 부정적인 일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뒤로 물러가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쇠하고 더럽고 없어지는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병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고 믿음을 통해 저희를 지키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소망이 실체가 없는 소망이 아닌 실체가 있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분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하여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을 맡아요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서 간직해 놓으신 그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일 찬송